출애굽기 25분 메시지 6월절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은 비밀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나는 구약에 있는 6월절이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모든 요소와 요인과 방면을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구약에 있는 그림이 없이 신약의 분명한 말씀들만 있다면 우리는 놀랍고 비밀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제시된 구속에 대한 묘사로 인해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월절에 관한 많은 세부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지 유월절 어린 양일 뿐 아니라 무교병이며 쓴나물이며 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으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포함한 어린 양이 다 먹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먹을 때 필수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난로나 물에 삶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상징하는 우슬초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사항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함께 나눌 때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는 하루만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달, 즉 아비브 올 14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계속하여 다른 절기, 즉 무교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일은 온전한 노정의 기간, 즉 일정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7일은 우리의 땅에서의 생의 노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생의 전 노정은 단지 7일에 불과합니다. 무교절은 잔치하는 날들을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다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오직 먹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부사항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하루 동안 지속된 유월절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7일 동안, 즉 인생의 노정을 상징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절기와 관계됩니다. 누룩을 먹지 않고 어떤 누룩도 갖지 않음. 유월절에 관한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월절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은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유월절은 우리가 먹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말합니다. 먹는 것에 의해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2장 19절에 의하면 집에서 누룩을 찾을 수 없어야 했으며 13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누룩을 볼 수 없어야 했습니다. 무교절의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했으며 그들의 집에서 누룩을 찾을 수도 없어야 했으며 그들에게서 유교병을 볼 수 없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안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죄 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악하며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말합니다. 누룩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빵을 효모나 기타 부류의 누룩 없이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종류의 빵은 소화하기가 어렵고 씹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을 빵 반죽에 넣으면 그 빵은 부드러워 먹기 쉬울 것입니다. 죄의 기능은 효모의 기능과 흡사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먹기 쉽게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원칙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되도록 하는 어떤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담은 곤란한 상황을 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연속으로 무교절을 지킴. 7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절기의 연속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도 먹으라는 명을 받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졌을 때부터 누룩 없는 생명, 즉 죄 없는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누룩을 볼 수 없어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누룩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을 전혀 갖지 않기는 불가능하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기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지기는 불가능할지라도 나타난 죄, 즉 보이는 죄는 어떤 것이든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는 죄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죄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환경에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나타나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강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이스라엘 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러한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은 그를 교회의 교통에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드러난 죄를 묵인한다면 우리의 교통은 차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떤 죄라도 드러난 것은 묵인하지 말고 죄 없는 생활을 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나타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구절은 유월절이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교절에 관해서도 동일했습니다. 절기는 먹고 누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때 먹는 목적인 누림이 없으면 그렇게 먹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림을 위해 먹을 때 그것은 잔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떤 특별한 누림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먹는 것은 누림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은 누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월절로 명명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유월절 잔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즉시 무교절로 연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누림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있어서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회심했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 있는 삶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잔존하여 드러난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죄를 처리하므로 우리의 누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전생애가 무교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관념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날마다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죄든 드러난 것을 처리하기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교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누림의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타나거나 드러난 죄를 더 처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누림을 갖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한 방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죄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 절기를 지킵니다. 죄 있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즉시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집에서는 누룩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이십니다. 그분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 누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함.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고 12장 6절은 말합니다. 이 구절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누림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 멈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일을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되거나 복종적인 아내가 되거나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일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때 누림을 위한 여지만 있을 뿐 일을 위한 여지는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먹고 누리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이와 반대입니다. 먹는 것 대신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라고 권하는 설교가 끝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도 하도록 허용치 않습니다. 구원받고 살아난 직후 우리는 우리의 뱀같은 본성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질을 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다른 이들은 겸손해지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종류의 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먹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사람의 종교에 관한 저서들과는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먹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에 일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많은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영적인 교통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적인 수고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자신을 교통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먹는 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대신 우리의 버릇은 먹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식사에 관해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러한 식사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것을 대항하는 말을 하자마자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에 참여하자는 제안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과는 다른 마귀적인 대조입니다.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을 멈추기를 요구하고 먹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 중 몇몇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보내려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천연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기보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주님을 위한 많은 일에 종사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들은 나를 격려하며 수고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먹기를 원하신다는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절기를 지키려면 우리의 행함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그의 집에서 하는 잔치에 당신을 초대했다 합시다. 그런데 도착한 후에 당신은 많은 시간을 들여 그를 위해 일을 합니다. 당신은 잔디를 깎고 나무를 손질하고 창문을 닦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모든 일은 이 형제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당신이 상에 앉아 그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잔치를 즐길수록 그는 더 기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천연적인 행함을 떨쳐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떨쳐버리면서 우리는 먹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행하지 않고 먹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떨쳐버리고 먹는 것을 계속합시다.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함. 출애굽기 12장 43절은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45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구절들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이 유월절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타국인은 두 범주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나는 불신자이며 하나는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타국인이라는 데에는 선뜻 동의할지 모르나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역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타국인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항상 불신자의 길을 따라 쉽사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사람과 불신자들은 같은 가족에 속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천연적인 사람이 품꾼에 연결된 타국인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품꾼은 급료, 즉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항상 대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거의 다 급료를 받기 위해 일하려고 고용된 타국인들이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품꾼은 급료를 받을지라도 그에게는 은혜나 믿음이나 누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꾼의 원칙에 따라 유월절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품꾼으로서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신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의 선택을 말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종들이 아니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단지 가정생활을 누립니다. 그들은 이러한 누림을 나누기 위해 품꾼으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값없는 은혜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 보수를 위해 일하는 품꾼의 원칙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월절을 품삯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다면 그는 파라와 싹틈을 의미하는 아비브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거듭남을 통한 신성한 생명의 발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은 더 이상 타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이나 품꾼으로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답하시리라는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을 대가를 위해 일하는 고용된 종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에게는 유월절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서 할례를 받은 종들은 먹을 자격이 있음. 타국인들이나 품꾼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것은 구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품꾼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종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었지만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되고 구매되고 되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인들이 아니라 구속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천연적인 생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구속은 천연적인 사람을 십자가의 놓음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 처리된 자들을 구속하십니다. 이러한 처리는 할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품꾼으로 간주합니까? 구매된 자로 간주합니까? 소수만인 자신들을 구매된 자들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구매된 자들은 사실상 노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품꾼이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되었다면 우리는 고용주를 좋게 여기는 동안만 일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퇴직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된 자 노예에게는 퇴직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칙에 상반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품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매된 자들입니다. 누구든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그분께 구매된 자들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매된 자들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매일의 실행에서 우리는 품꾼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품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사역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퇴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품꾼이 되는 것은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칙에 의하면 구매된 자가 되는 것은 구속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매된 자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되돌려져 십자가로 처리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 역시 할례를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구속된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해 할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 천연적인 생명의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된 자들은 할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속된 자들은 십자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그들이 참된 할례자들입니다. 타국인들은 품꾼들인 반면에 구매된 자들은 구속된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천연적인 생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따른 일은 이스마엘을 산출할 뿐입니다. 이스마엘을 산출하는 우리의 능력은 할례를 통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매되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할 때 죄인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는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이 생명이 장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자마자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천연적인 생명이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 신자는 이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구매되고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매되고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장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과 관계된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유월절을 적용하는 합당하고도 적절한 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필요 없었다면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신약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기는 한층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그림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되어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유월절을 먹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누림을 계속함. 출애굽기 12장 51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군대를 산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원칙에 따라 유월절을 적용한 후 우리는 땅에 있는 그분의 관심을 위해 싸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유월절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주님의 군대의 일부가 됨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온전한지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에 관한 기록에서 제시하는 모든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이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이 장자들만을 죽였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장자들은 악하고 다른 이들은 선하다는 의미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적인 원칙들에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나는 장자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실상 장자였습니다. 아담이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차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두 번째로 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장자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지라도 그 피는 장자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처음 난 것과 관계된, 다시 말해 아담과 관계된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반복하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전연적인 생명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와 타고인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같은 것을 묘사합니다. 그것들은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을 묘사하는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장자라고 말할 수 있고 천연적인 생명이 있는 천연적인 사람은 타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우리는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 모두를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자와 타국인을 다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에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실행적이며 체험적인 방법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적이며 실행적인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온전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장자와 타국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이 그분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원칙입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장 12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이 말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12장 12절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유월절 밤에 사탄과 모든 귀신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애굽의 구성체인 반면 신들은 사탄 왕국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유월절에 양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것들의 목록은 누룩과 일과 타국인과 품꾼들과 장자들과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죄 인간의 행위, 전형적인 생명, 옛사람, 세상, 사탄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그림에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상세한 원칙에 따라 유월절을 지킬 때 합당하게 유월절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그림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극적인 것들에 대한 이 항목에 더하여 우리는 유월절에 포함되는 적극적인 것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집, 무교병, 쓴나물, 우슬초, 허리띠, 신, 지팡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월절을 구성합니다. 이 적극적인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누리는 우리는 결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선출합니다.